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의 기억 중에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정말 당황스러웠던 일. 뭐 학생들 같으면 그렇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지 받기 전에 바로 뭔가를 하나 봤는데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 있어. 그런데 답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늘 쓰던 뱅크 핀번호인데, 비밀번호인데 그게 기억이 갑자기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늘 쓰던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아예 이게 머신이 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온다고 차에 딱 앉았는데 기억이 딱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것도 틀린 거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건 혼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남들 앞에서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세요? 우리 성가대에서 특송을 한다 그러면 남자 파트나 여자 파트에서 혼자 솔로를 해야 되는데 잘 시작은 했는데 가사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작은 세팅이에요. 아주 큰 세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독일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면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에 내가 노래를 불러야 돼. 미국 같으면 스포츠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농구 있죠, 풋볼이 있죠, 또 뭐 야구 있죠. 오프닝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플레이오프 시작하면 얼마나 도시가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National Anthem, 그러니까 국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애국가를. 연습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기 전에 리허설도 하고 연습도 다 했겠죠. 그런데 딱 그 시간이 되어서 시작은 잘했는데 다음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아.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데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제가 테레비로 라이브로 보는데 2003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미국 농구 경기인데 플레이오프였어요. 포틀랜드에 가면 이 로즈 가든이라는 아주 큰 이 NBA 농구하는 스테디움이 있는데 거기서 포틀랜드 블레이저스랑 독일 출신인 더크 노윈스키, 여러분 아세요? 농구선수 아시죠? 매브릭스에서 플레이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날 내셔널 앤덤을 부르는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어요. 포틀랜드에서 개인 이 달란트 대회에 나와서 1등 했던 13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네릴리 길버트라는 어린아이가 내셔널 앤덤을 부르게 되었어요. 연습 얼마나 했겠습니까? 또 달란트 나가서 탤런트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으니까 무대 앞에 서는 것도 얼마나 익숙한 아이겠어요. 시작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걸 스탑하고 새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 표정, 당황스러운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부끄러운 순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포틀랜드 코치인 모리스 칙스라는 코치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네를리의 어깨에 팔을 이렇게 감싸주죠. 그리고 내셔널 앤텀을 같이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그 로즈 가든을 가득 채운 팬들이 알아요 몰라요. 어떤 분위기인지 다 함께 내셔널 앤텀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스 칙스 코치는 끝까지 함께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셔널 앤텀이 끝난 후에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네를리 13살 되는 어린아이가 코치에게 돌아서서 허그를 하면서 땡큐 하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큐트한지 몰라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13살 어린아이예요. 혹시 아니 제가 13살이야? 나이 더 들어 보이는데? 이런 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여기. 상준 집사라고 옆에서 막 손가락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 당황스럽지는 않아도 황당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혼이 날 때가 있어.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혼을 내든지 지적하면 당황스럽고 의기소침하거든요. 네를리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부끄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코치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모리스 칙스 코치를 치고 내셔널 앤텀을 치면 비디오가 있습니다. 틀어보실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저는 이 코치가 달려와서 네를리를 이렇게 돕는 이 모습. 우리도 인생을 살면 황당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코치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살피시다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급히 달려오셔서 우리 어깨에 손을 이렇게 탁 감싸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토픽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다루고 싶은 토픽이 바로 의기소침, 좌절감,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먼저는 성도인 우리가 걸림돌에 걸려지는 이유가 뭔지, 어떤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나서 왜 의기소침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야, 이런 분도 의기소침해질 수 있구나. 누가 걸림돌이 되고 누가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졌을 때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의기소침해집니까? 언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릴레이션십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에너지가 탈진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의기소침이 찾아올까요? 오늘 앞에서 보았듯이 네를리처럼 퍼블릭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건 제가 보니까 고범죄에 빠졌을 때 똑같은 죄에 내가 또 넘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의지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에 내가 반복해서 넘어질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성도인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가? 신앙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나도 어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말하죠? 더러는 세례요한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더러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다,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다, 아니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해 주는데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다음 질문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그 대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칭찬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넘어오는데 스토리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 21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2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어느 때로부터? 이때 언제?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부터예요. 이때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처음으로 이때 이후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22절 한번 봅니다. 한글 성경은 잘 가슴에 오지를 않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분위기가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Peter took him aside. 이게 뭐예요? aside가 뭐예요? 옆으로 데려가.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고 계신데 피터가 딱 일어나서 주님의 어깨에 손을 딱 얹으더니 주님을 옆으로 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황당한 분위기가 그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began to rebuke him. rebuke이 뭐 하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앉혀놓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런 이유로 왔어라고 하는데 피터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의 어깨에 손을 탁 얹으더니 주님을 따로 옆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혼을 낸 거예요? 주님,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이런 이야기 다시는 하지 말라라는 거. 자,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거 이후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뭐예요? 네가 나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 할 뻔 하셨다고? 주님도 걸려서 넘어질 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 걸려서 넘어지게 할 뻔했던 주된 원인이 뭐예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23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뭘 한 겁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주님도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의 혼동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데?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데 우선순위가 혼동된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장서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주님도 넘어질 뻔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한 거죠.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면 나도 어느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늘 걸림돌을 찾죠. 그렇죠? 저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돌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라고 하는데 나도 어느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있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항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역시도 의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뭡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일을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의 감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감정이 주님을 인간적으로 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서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도 나쁜 의도로 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선생님을 보호해 주려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약자 편 들어주다가 주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정말 사단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요? 너무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얻을 만큼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라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의기소침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기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개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도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 하셨다라면 우리는 당연하다. 제가 우리는 하면 다 같이 당연하다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한 거죠.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걸림돌이 되었다면 우리는 두 번이 안 되네. 이것도 당연하다 해야죠.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어느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줄에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성경 전체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다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두 번째는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거침이 없게 하시는,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보는 관이 있어요. 세상관이. 참 이원론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틀린 관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의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거의 동일하게 본다라는 사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욥기의 핵심이 뭐예요? 욥기의 핵심이 뭡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욥기의 메인 핵심은 뭐예요? 메인 메시지는 뭐예요? 사단의 세력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채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돼요. 사단이 크게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골리앗이 큰데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57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도 궁창도 담을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아이의 자존심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어린아이의 자존감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큰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여러분, 아이들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더 힘 세. 이건 아이들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 아이들도 그렇게 싸우고요, 독일 아이들은 내가 독일 말을 못 알아들어서 모르지만 한국 아이들도 싸우는 거 다 똑같이 그렇게 싸워. 내 아빠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존심은 어디라 연결돼 있어요? 아빠의 크기에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에 그대로 한번 연결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도 궁창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의기소침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서 남자아이들 세 사람이, 세 아이가 놀고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아이는 아버지가 의사인 집사님 아들이고요, 둘째는 아버지가 변호사인 장로님 아들이고, 세 번째 아이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놀다 보니까 이게 누구 아빠가 더 센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의사인데 한 시간당 300불 벌어. 시간당 300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 장로님 아들이, 에이, 우리 아버지는 500불 번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아들은요,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빠가 설교 한번 끝나면 12명이 헌금 걷어야 돼. 안 웃는 사람 못 알아들은 거죠, 지금. 결국 내 아빠가 큰 게 내 자존감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 그거 한번 생각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이 능력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고요, 복음이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고요, 회복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돌아가야 될 게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요, 의기소침해도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